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감히 신자라고 나설 수 없는 우리 악함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요.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 있는 말씀과 능력에 놀랐다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였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지혜롭다, 놀랄 정도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아는 예수라는 인간에게서는 그런 지혜의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상상하면서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봤고 예수님의 가정사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은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한 것과 너무 달라서 우리도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 모든 걸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에게서 저런 사람에게서 그런 지혜, 능력 있는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고향에서 사셨다. 이렇게 이제 가정이 생각해 본다면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예수에 대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봤으니까 다 잘 알겠죠. 너무 잘 아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유명한 뭐 신학자님이 돼서 사사받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을 인정하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라는 그 인간에게서 그 인물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말로 여긴 걸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저 말을 어디서 뺏겨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 말을 표절해가지고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여기면서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적 조건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조건 좋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데 뭐 배척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향에서 내치고 쫓아내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외적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예수에게서는 지혜의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를 배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문제죠. 물론 다른데 외적으로 분명히 달라야 한다. 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과 다르다 그런 얘기는, 다른 인간으로 온다 그런 얘기는 육신이 기준이 아니고 영을 기준해 가지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가령 신자 불신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떤 육신의 조건이 다르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이 다르다. 그러니까 영이 다르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고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은 똑같아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스스로 이제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봐도 똑같은데 차이가 안 나는데 뭘 가지고 내가 신자됨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해 있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외적으로 어떤 특이한 현상이 막 나온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럴 뿐인데 다만 다른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볼 때에는 신자라고 해도 자기들과 아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신자 됩니다, 천국 간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자를 높이 본다거나 뭐 부러워한다거나 이런 반응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육신 시각 바라보는 그런 세상 시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낮추어 보이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신자가 모인다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육신의 시각 가지고 서로 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같이 한 지체가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육신을 보는 그런 시각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다는 그것을 고향사람 배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고향사람이 예수님 배척한 일이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본문에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을 죽인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데 이제 헤롯 안티바스 이때는 전체가 아니고 유다를 4분의 1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제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일부를 이제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도지사쯤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거야 뭐 책에 다 나온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헤롯 죽인 이야기가 간단히 그냥 한 줄로 나와요. 헤롯이 요한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상당히 자세하게 그 내용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내용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먼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책망한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원래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 그걸 가지고 요한이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아주 뭐 나무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헤롯이나 헤로디아에게 아주 미운 틀이 확 박혀가지고 원한을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인물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6장 19절 보면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를 기고 죽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어 했는데 죽이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헤롯이 요한을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비록 범인하지만은 그 말을 달갑게 들은 그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요한 죽이면 헤롯이 아주 그 자기를 뭐 내칠까봐 어떤 그런 걱정 가운데에서 차마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얘기가 달라져요. 5절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마태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마가복음에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여기는데 마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전혀 어떤 그 다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헤롯이 백성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처럼 같은 성경인데 같은 사건을 두고서 전혀 다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이것이 때론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할 때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 못 믿겠다 그러죠. 왜냐면은 왜 그 똑같은 성경인데 같은 일을 주고 어떻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어느 게 맞느냐? 뭐가 맞느냐는 거죠. 그래 성경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전혀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그 성경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렇게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사건이 어떤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또 생명이신 주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주를 알아가는 바로 이런 것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서로 좀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한 대로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면은 서로 다른 얘기다. 그건 큰 오류죠.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한 사건을 두고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다릅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마태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는 왜 마가와 다르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제 고향 사람이 예수님 배척한 다음에 헤롯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건을 배열하는 것도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이 고향 사람 배척 다음에 바로 이 얘기 안 나옵니다. 또 다른 얘기 나오고 다음에 이제 헤롯 죽은 요한 죽은 얘기 나오고 이렇게 별이 다 달라요. 그런 게 뭐냐면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각기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배열되고 얘기되고 있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은 이 성경 보는 데 좀 헷갈리지 않고 도움이 좀 많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배척한 그런 일이었다겠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것이 예수님을 외적으로 바라본 그게 원인이 되었다.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적인 시각,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헤롯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실행에 옮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헤롯을,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못한 거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면은 백성이 반발할 것이고 그 반발이 두려운 것입니다. 민심을 잃어버리는 것. 요한은 겁이 안 나요. 요한은 겁이 안 나는데 백성이 두렵다. 이게 헤롯의 입장이었습니다. 얘기한 대로 헤롯은 유대 일부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1절에 분봉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헤롯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한 지역을 할당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헤롯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지역을 통치를 잘 해야만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겠죠. 그래야 또 출세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헤롯에게 반발을 한다면은, 민심을 잃어버린다면은, 자기 통치에 어려움이 있게 돼요. 또, 근무 성적에도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한을 못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목사가 교인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교인을 굉장히 겁을 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환심을 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목사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인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목표를 위해서 교인을 환심을 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 교인들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알아 생각하세요. 저 백성이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 못한다면은 그럼 끝까지 죽이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게 또 우스운 것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 춤을 이제 춥니다. 춤을 뭐 삼바를 쳤는지 뭘 쳤는지 기가 막히게 쳐가지고 헤롯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뭐든지 달래미로 주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이제 한단 말이죠. 헤로디아 딸이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요한의 머리를 소반이 쟁반에 딱 얹어가지고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헤롯도 헤로디아의 딸이 그런 요구할지 꿈에도 몰랐었더란 말이죠. 참 그러고 보면은 여자가 하늘 품에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헤롯은 이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는데 근데 헤롯의 딸이 그 헤롯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그걸 거절을 못하고 이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한을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 보면은요. 왕이 근심 많아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하죠. 헤롯이 근심을 내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요한을 죽이면은 요한을 선제로 여기는 백성들이 반발할 것인데 어떻게 죽이겠냐 근심한단 말이죠. 그런 근심하면 결국은 요한을 죽이는 것은 그 이유는 자기가 맹세한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정도면 신받지 않습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요한을 못 죽였다면은 그 백성을 두려워한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요한을 죽이도록 한 것인데 그 더 큰 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맹세한 것 또 함께한 대신들 아니 그들 때문에 요한을 죽인다 그거예요. 그게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백성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함께하는 사람은 그 왕의 신하 아니겠, 대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백성들 의식하면서 요한을 죽여버린 거. 두려움이 있으면 요한을 죽여버린 거. 결국 그런 거냐, 그 말, 우리 생각할 때. 이유가 결국 그런 것이냐. 근데 이것은요, 정말 인간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더 큰 강한 누군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다. 헤롯이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요한을 죽인 거. 그게 뭡니까? 맹세를 하면서도 약속을 했는데 맹세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도 아니하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왕의 체면과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왕이 약속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왕으로서 일반 사람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욕을 먹고 싫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취급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면은 이건 왕의 권위와 체면은 정말 땅에 떨어진 크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 신하들, 대신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들이 왕의 약속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들 앞에서 약속을 깨버린다면은 앞으로 대신들에게 왕의 말이 무슨 먹기에 들겠어요? 하니까 두 번아 사람. 결국 왕의 권위가 손상돼버리고 체면이 상하고 왕으로서 권력도 어떤 잃어버리면서 통치 어려움이 오고 이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더 큰 문제가 됐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 요한을 죽인 겁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위치 자기 존재성 이걸 잃지 않으려고 요한을 죽인 것 이처럼 사람이 자기 존재성을 잃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요 헤롯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태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 배척하는 것이다. 1절 2절 보면은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의 소문 듣고 그 예수님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요한이 다 살아난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헤롯은 예수님과 요한을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요한을 죽인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그 속성이 결국은 예수를 배척을 하고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예수를 동일한 인물로 나타내고 그 요한 죽인 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건요 가만히 봐보세요. 다른 사람 못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멀리 살아갑니까? 멀리 살아가요? 하나님 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부모에게 자식은 뭐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엄마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내 배 아파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배 아픈 게 아니거든요. 엄마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엄마들은 돌변합니다. 모든 중심이 자식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반찬을 내도 남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식 신경 쓰는 반찬하죠. 남편이 밥 안 먹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자식이 밥 안 먹으면요, 쫓아다닌 먹입니다. 그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킬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내 자존심과 체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식이 못 되는 내가 못 되는 거다. 그런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아이 학원 보내 나도 보내야 돼요. 우리는 자식들이 열심히 홍보시키려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고 열심히라는 나를 위해서. 이처럼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중심은 자기 존재라는 건 나라는 것이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나라는 것이 말씀보다도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와에게 뱀이 나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죠. 거짓 정보지만은.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인간의 관심은 이미 자기에게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더 설교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이 자기에게 복음도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더 큰 걸 줄 것인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죽어지는 게 뭡니까? 뭐가 죽어져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죽어집니까? 신이 된다.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가 내게 유익이냐? 내 육신이 뭐가 이제 더 좋은 것이냐? 그걸 판단하면서 내게 선이 되는, 결국 먹어서 신이 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더 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짓밟은 거 배치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왜 참된 복음보다 다른 복음에 뒤가 더 설계한지 아십니까? 참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더 달콤하거든요. 사탄의 말처럼. 참된 복음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과 생명이란 얘기를 합니다. 참된 복음에는 영혼과 생명이 담겨 있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참된 복음이에요. 세상이 달콤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육신을 결부시키는 것이죠.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이다. 그 말보다도 십자가 길은 복을 받는 길이고 평안의 길이다. 그게 달콤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육신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신과 연관된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이 참된 진리를 받아지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래 사람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목사 교인을 두려워한다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목회 실패한 것입니다. 그게 목사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목회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세상에 말하는 목회 실패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얘기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나를 위해 사람들의 속성들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예수께 분노한 그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해요? 그건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런 사람의 존재성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굳건한 권위적인 그 위치를 확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가면 존경받습니다. 제사장님 하면서 뭘 주로 종교 대접받아요. 그게 그들이었습니다. 율법 지키면서 참 참된 신앙인이다. 추앙받고 대접받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통째로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밑둥채로 흔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의를 악으로 그렇게 막 규정하면서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던지는데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분노한 거죠. 분노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일찌감치 예수를 죽이려 모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그때가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 이미 일찌감치 죽이겠다 모의하고 작당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 역시도 백성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들도. 누가복음 19장 47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백성들이 따르고 있죠. 좋아하고 있죠. 백성 눈치를 보면서 죽이질 못한 것입니다. 회로처럼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그들도 백성의 추억을 받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4절 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눈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사람 모이니 많이 모이니까 명절은 피하자. 밀란이 날 거니까. 역시 백성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백성이 두려워서 못 죽인다. 그것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자기 자리를 백성들 세계 속에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 눈치를 죽이지 말자, 피하자. 몽땅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 나라는 존재에 붙들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 게 부재기수입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이게 양심이다. 이게 옳은 거다. 그래 생각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옳은 대로 하면은 이게 나한테 위해가 온다. 내 자리 위태로워진다. 그게 보일 때에는 옳은 걸 실행에 못 옮깁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가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성이에요. 마태는 그걸 보라. 그 얘기에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우리의 그런 인간성이 예수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이유가 나 무관하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과 빌라도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빌라도겠죠. 근데 인간을 보지 마시고 속성을, 인간 속성을 보세요. 어떤 인간을 죽였냐? 유대인과 빌라도, 이건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속성이 예수의 뼈에 매달았는가? 내가 중심되는, 나란 존재성이 예수의 뼈에 못 박았다. 그럼 그게 내게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죽인 자구나. 그걸 얘기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 마음에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왜 팔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녀 보니 희망이 없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를 따라다니면 희망을 발견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발견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 희망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뭐 병자 고치면 돈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나 받았느냐 뭐 부자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지만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받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말이 대고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희망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나란 존재가 진리가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인간생이 바로 마귀의 강한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귀의 그 강한 세력에 붙들려가지고 예수를 팔고 죽으며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세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어제 십자가만 고집하고 살고 있는가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인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죽이면서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악함을 몇 가지 종교생활로 커버하면서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기한 거. 그게 뭐냐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기한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인간성 그거 좀 되돌려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성에 있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인간, 그런 속성을 가진 악한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건,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그걸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뭔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일어난다는 그거,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너 같은 사람에게서.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오병이 사건이 나오고 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짓밟고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 기적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자됨.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의의 열매고 긍휼과 자비의 증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됨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안 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보지를 아니한다. 정말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것조차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영이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그 마음에 분명히 주의 사랑,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 얘기한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은 이 진화론 주장한 사람들이죠. 생각지 못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걸 생각지 못한 겁니다. 인간 속성은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날 때부터 인간을 장악한 마귀의 그런 세력으로 이미 우리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붙들리다 그 말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항상 나에게서 확인을 해가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고 배척한 자인데 그런 내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피를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다. 그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벌어지고 있다. 이걸 알고 거기에 감사한 그게 신자예요. 그게 영인 사랑의 신자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항상 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뭔가 좋은 걸 받아가지고 나를 보이려고 하죠.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위대한 신자다. 난 사람을 이걸 보이려고 하죠. 근데 정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 놀란 사건을 가지고서 그걸 증거로 내 세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의 궁유로 차비다는 거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자고, 그게 다른 점이라는, 그게 영이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혜택에서 눈이 열리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뭔가 육신적으로 막 달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좀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신자됨을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건 우리의 인간성 가지고 우리의 본성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믿고 있다. 예수의 피에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일어난다. 예수의 피가 내게 은혜라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것, 이게 내가 참 믿어지고 있다는 그걸 우리 속에서 보시고 그게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 역사 현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속은 분명히 날 위해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진리가 되어 있고 내 중심이고 모든 걸 날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본성 속성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고 싶어하는, 주님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바위를 뚫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위를 뚫고 나오는 씨앗이죠. 그런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 기적의 사건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고마움, 감사함이 거기에서 솟아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바위같이 단단하고 완악한 그런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이것이 여러분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신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그런 일들 속에서 헤롯의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실감하게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정말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진리가 되어 있고 그런 나의 존재성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고 말씀을 짓밟는 항상 그런 삶만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처럼 바위같이 완악한 그런 내 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런 싹이 나고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사건임을, 기적의 사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인 그 기적의 사건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